예, 우리 오늘 대요리 문답 공부하는 날인데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을 겁니다. 대요리 문답은 196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대요리 문답 읽는 게 처음인데요. 옛날 어른들은요, 이거를 다 외웠어요. 어른들은 대요리 문답을 외우고 아이들은 107문항으로 되어 있는 소요리 문답을 외워서 그래서 이거를 다 외워서 우리 믿고 따르는 신앙이 뭐냐는 거를 잘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사실 이렇게 읽기 한번 읽어보는 것조차 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요리 문답을 차근차근 읽고 이 대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를 좀잘 배우면 성경의 교훈을 총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쭉 읽고 있는데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대요리 문답의 특징이에요. 뭐 여러 가지 문답서가 많은데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문답, 아우구스투스 신앙 고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교개혁기에 만든. 그런데 그중에서 이 십계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이 이게 대요리 문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도덕법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성경이 가르친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거울입니다. 거울. 거울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 허물을 알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말하는 거울로서의 기능이 있는가 하면 또한 가지 율법의 기능이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지도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역할을 이 성경의 율법이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러니까 대요리 문답은 이 십계명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지도다. 하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십계명 이야기가요, 명확하게는 100번부터 149번까지가 이제 이게 십계명 이야기예요. 상당히 많아요. 지난주에는 사실 십계명 서론한 거고, 여러분 오늘 받으신 유인물 보시면 100번 문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초점이에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자료에는 밑에 제가 다른 코멘트를 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굳이 달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그리고 코멘트를 달라니까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보시지만 이게 하나하나의 계명에 따라서 이 표현에 따라서 이게 밑에 각주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시간 엄청 오늘은 이게 많아가지고 어제부터 제가 작업을 시작했는데 막 정신없이 하다가 보니까 근데 쭉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코멘트를 안 해도 그 안에 충분한 설명이 되겠다 싶어서 따로 설명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100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쭉 읽는데 밑에 각주를 다 찾아서 읽지는 못해요. 그런데 집에 가셔서 그 각주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하는데 상당히 은혜가 되는데 이게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참조 구절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게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지금 수요일 저녁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각주를 일일이 다 찾아서 읽지는 못하지만 우선 제가 문제 읽고 여러분 답 읽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초점이 뭐냐고 하면 십계명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에서 서문, 계명들 자체의 내용, 그리고 계명들을 더잘 지키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 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있고 계명이 있고 그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이 부연 설명 내지는 좀 덧붙여 놓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101번 보시면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네 하나님 여호와니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즉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자신의 모든 말씀과 일하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또한 그분은 옛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자신의 모든 말씀과 일하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요 성경 안에 나오는 분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스토리가요 보면 세계 역사의 흐름과 아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을 때 세상을 지배했던 것은 이집트, 고대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애굽. 와, 여러분 요즘도 이집트는 그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문물, 문화, 문명 이런 거 팔아먹고 살아요. 이집트는 선진국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만 하더라도 이집트만큼 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피라밋 같은 거 이런 거 보았을 겁니다. 그게 다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출애굽 이후로 애굽은 계속 세력이 약화돼 가지고요. 출애굽 이후로 애굽은 예전의 위상을 회복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요. 사실 애굽이 배경이에요. 애굽이 배경. 그리고 그 역사 안에서 아시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거대한 제국의 역사 속에서 사실 그 한 귀퉁이 역사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의 역사의 중심은 이집트고 고대 사회의 역사의 중심은 아수르고 고대 사회의 역사의 중심은 바벨론이고 그게 다 세계사를 좌지우지하는 흐름을 만들어갔던 제국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제국은 다 배경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하만민을 복주시려고 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진짜 이집트는 망하고 아수르는 망하고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 망하고 로마는 망해도요 복음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복음이 지금까지 흥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가 지리멸렬 해가지고 다 무너지고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세웠다가 다 파괴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펼쳐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펼쳐내고 계시는 중이에요. 오늘 시편 87편 묵상했듯이 라합은 애굽의 별명인데 라합이나 바빌론이나 뭐 두로나 구스나 블레셋이나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뿌리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성경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내 신앙 고백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분이 아니고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가고 계신 분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도대체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이렇게 묻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가나안으로 가야 돼. 왜 우리가 가야 되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있다. 그 약속을 주님이 이제 이루시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참 많이 흥황하기도 했지만 출애굽기 앞에 보면 그렇게 비참한 노예 신세로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종이 아니야, 제사장 나라야 이렇게 말하면서 애굽에서부터 나가야 된다. 애굽이 그 시대의 강대국이고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어떤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 아니야, 저 가나안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가자고 할 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천하만민을 복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니까 아, 나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서에 돌아가자면 여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신앙이 교회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안에, 우리 하나님이 성경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요, 내 신앙 고백 때문에 의미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유지하시면서 곧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복이 될 만한 제사장 나라로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누구냐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를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명확한 교훈이 담겨있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는 우리의 의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02번을 보시면 102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말해주는 네 가지 계명은 어떻게 요약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네 계명의 요약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 대우리 문답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정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의 요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일계명이 무엇입니까? 일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입니다. 이게 일계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계명인데요, 대유리 문답이 이거를 설명해요. 이게 압권이에요. 대유리 문답이 지금 1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이제 1계명이거든요. 대우리 문답의 악권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이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거죠. 1계명이 요구하는 게 뭐냐, 1계명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무가 뭐냐, 104번이 그거를 이야기해요. 104번이 여러분, 이게요 하나하나의 표현이요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표현에 다른 그 성경 구절 각 줄을 찾아서 붙였어요. 제가 고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이거 제가 다 한 거는 아니고 원래 이게 대요리 문답에 붙어 있는 거고, 원래 이 대요리 문답을 만드는 분들이요, 대요리 문답을 성경을 연구해서 만들면서 그거를 각 줄을 다 붙여놨어요. 근데 제가 이거 다 찾아서 쓰는 것도 저 엄청 힘들었어요. 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 밥 먹을 틈도 없이. 그런데 읽어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 한 단어에 따른 그 성경 참조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저도 요거 일일이 성경 찾아가지고 요거를 다 이렇게 옮기는데요, 상당히 은혜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104번 그리고 105번 이런 게 아주 압권이에요. 이게 아주 멋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대유리 문답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고 104번 제가 질문 읽을게요. 제1계명에 따르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며,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한다. 이게 구분이 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거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을 때 대유리 문답을 만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다, 이거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이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명령한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며 선택하고 사랑하며 갈망하고 경외함으로써 그분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고 하신 명령에 따르는 의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그 밑에 계속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범사에 조심하여 행하고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는 크게 슬퍼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1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에 부여한 이 의무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잊어먹기 쉽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사랑, 갈망, 경외.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04번 문항은 1계명에 따르는 의무고요, 105번은요, 그러면 1계명이 금지하는 죄가 뭐냐? 이게 이제 105번 문제가 질문이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 명령이 금지하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뭐냐?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섬기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 대신에 혹은 그분과 함께 혹은 하나 이상의 여러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게을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잊어버림, 하나님에 대한 오해, 거짓된 견해, 하나님에 대한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하나님의 비밀들을 불순한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 모든 신성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우리 마음과 뜻 혹은 애정을 지나치고 무절제하게 다른 것들에 두고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헛된 맹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믿음, 신뢰하지 않는 것, 절망, 완강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완악한 마음, 교만, 뻔뻔스러움, 세속적인 안일함,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것,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미지근함,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 성자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경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 계약을 맺고 의논하는 것, 그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사람들을 우리 믿음과 양심을 주로 삼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 성령님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들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할 수 있는 선행에 대한 찬사를 단지 운으로 여기거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일계명이 금지하는 죄예요. 자기는 여러분은 몇 가지쯤 걸려요? 여기에서 어떻게 좀 걸리는 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이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이런 의미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묵상하고 가르쳤어요. 이 104번, 105번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른 거, 뭐 이런 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미지근한 거, 이런 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호기심, 이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아니고 호기심. 지난번에 사무엘상 읽을 때 벳샘에서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봤다가 막 죽고 이런 이야기. 이거 호기심이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지나치게 절망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하나의 단어와 이 표현과 고백이요, 성경을 토대로 요점 정리를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밑에 다 각주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또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06번을 보시면 일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일계명은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안 된다고 말했을 때 106번에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또는 내 얼굴 앞에서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특별히 주목해서 보시고 이를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요지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 죄를 심각히 여겨서 지극히 무례한 도발로 보라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든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듯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나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을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아주 하나님에 대한 무리한 도발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1계명이 요구하는 명령이라고 가르쳐요.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또 자기 안에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거를 좀 확인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찬찬히 묵상하시고 밑에 그 각주 붙어 있는 성경 구절 한 번씩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예배자로 만들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은 해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는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는 싶은데 하나님을 히브리서 표현대로 하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데 이 경건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 사랑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랑.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도록 불러내시는 부르심인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2계명이 있어요. 107번.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2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이제 2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계명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무가 뭐냐? 2계명에 따르는 의무가 뭐냐? 2계명에 따르는 의무는 여러분 이것도 압권이에요.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2계명에 따르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제정해 주신 모든 신앙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행하며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들어야 하며 성례를 시행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교회 정치와 치리가 있어야 하며 교회의 직분을 담당하고 이를 유지해야 하며 믿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서약해야 합니다. 거짓된 모든 예배를 부인하며 혐오하고 반대해야 하며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소명에 따라 거짓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계명은 거짓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 대요리 문답 만드는 선조들이요 종교개혁의 정신에 비추어가지고 어그러진 예배 말고 성경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경적인 예배가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 듣고 교회를 잘 세워가지고 교회 안에 말씀과 성례가 바르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교회의 직분을 잘 유지해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8번에는요 종교개혁이 말하는 예배의 정신, 교회의 정신이 108번에 녹아져 있어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고 두 번째 계명은 잘못된 예배,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요리 문답 만든 어른들이요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잘못된 예배 드리지 않고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108번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109번을 보면, 109번, 자 이것도요 아주 이게 가슴이 뛰어요. 이거 보면 자 제2계명이 금지하는 죄,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논의하고 명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 우리 마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삼위 하나님 모두 혹은 삼위 중의 한 분 혹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의 형상이나 모양을 따라 만드는 것, 그 형상 자체를 예배하거나 형상 안에서 혹은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거짓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들을 숭배하거나 그들에게 속한 것을 섬기는 것, 고대의 제도나 풍습이나 경건이나 좋은 의도라는 미명하에 어떤 다른 구실로라도 우리 자신이 만들어 취한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전통으로부터 받은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배에 무엇인가를 추가하거나 제하여 그 예배를 오염시키는 모든 미신적인 고안들, 성직 매매, 신성 모독,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 경멸, 방해, 반대 등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은 우상 숭배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거짓된 종교 아니고 바른 종교, 그거를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가톨릭적인 그런 예배 아니고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명에 이제 덧붙여진 게 있어요. 110번 보시면, 자, 두 번째 계명, 이 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하시려고 더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제 2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더해진 내용은,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그리고 영적 가늠인 모든 거짓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분노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을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로 간주하셔서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위협하시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로 여기셔서 많은 세대에 걸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은요, 사실 이게 원래 이 계명의 취지가 자기를 위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왜곡시켜가지고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 21세기에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널렸습니다. 교회 안에 널렸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면서,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 매인바 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 욕심에 매여 사는 거예요. 자기에 매여 사는 거죠.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께 매인바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크신 분이 되고 더 높으신 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보면 점점 작아지고, 근데 그게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더 커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해지고 아니면 자기 욕심이 더 중요해지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애달픔이 더 이게 간절해지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마치 출애굽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출애굽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대로 안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안 공급 안 해주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기도에 대한 어떤 원통함 이게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리냐? 왜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느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도대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베푸신 은혜가 뭔지 알고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 줄을 알면 사실 우리 삶에 감사할 것 외에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송할 만한 일이 많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많고 찬송할 것이 많은, 그래서 사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크신 분이신 줄을 알면 사실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셨다. 그리고 내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것만 해도요. 사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더 소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혹은 내 욕심을 채워주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내 꿈을 이루어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다루는 예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고 사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실 그래서 교회가 병이 들고 타락하는 건데 사실 오늘날 교회가 병이 들고 타락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교회는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십계명을 그저 외우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이 십계명이 금지하는 게 뭘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내기를 원하시고 어떤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요 거의 한 5년 정도 공부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십계명 해설 아주 탁월해요. 이 대요리 문답의 십계명 해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거를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다시 부탁드리는 거는 한번 다 읽어보시고 밑에 성경구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예배자로 세우려고 하시는지를 잘 배우면서 정말 우리가 히브리서 표현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